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의 세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또 결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천국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천국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유대인의 견해차가, 그것도 아주 큰 견해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그들이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은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그게 천국이라는, 그걸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철저한 구별의식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구별의식은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멸망의 존재들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구별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한마디로 더러운 존재들이고 저주받을 그런 사람들의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그들부터 그 메시아가 심판해버린다. 그게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절대적으로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이방인과 함께하면은 자기들 역시도 더럽게 되어진다. 부정한 자가 된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상종하지도 않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말한 대로 이방인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곡식을 심은 주인이 그 악한 원소가 와가지고 몰래 심어서 자라고 있는 그 가라지를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해서다. 이건 뭐 좀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좋은 곡식도 함께 뽑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이방인들이니까 이건 뭐 혼란스러울 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가라지만 골라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가라지 운명 끝이 난다. 그게 그들 생각이었는데 아니다.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기들과
더러운 이방인이 함께 자라도록 그냥 놔둔다. 그걸 천국이다. 이러한 그 천국을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구별의식이에요. 그 구별의식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이제 그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옆방에 있는 베드로를 네가 청해라. 이런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그 말대로 고넬료가 옆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이제 청하려고. 근데 당시 베드로는요, 유대인에게 있었던 구별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아주 터부시한 더러운 존재 여기는 그런 구별의식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이 오란다고 해서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구별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가 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음식이 담겼는데, 짐승이 담겼는데, 이제 그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먹은 게 아니죠.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 먹으라 지시를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부정한 짐승 음식을 먹으면은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런 환상이 어떤 뜻인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뒤에 환상의 의미가 아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는 구별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이셨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을 이건 속된 것, 이건 거룩한 것 그렇게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없구나. 이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요,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유대인처럼 구별의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깨끗하고 속된 것으로 구분한 것처럼 사람도 거룩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구별의식이요, 우리에게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유대인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거룩한 자, 더러운 자 갈라든다면, 구별해서 대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다.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응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의식, 구별의식이 있었을 때에 그 베드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대로 베드로는 십장에서 환상을 보고 그 구별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면은 십장 앞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라는 게 안 나와야 돼요. 그게 맞죠. 근데 사도행전 보면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십장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기,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구별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에 기적을 행합니다. 애니가라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가지고 그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요. 또 다비다 맞죠? 그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베드로가 행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내요. 베드로가 회개해서 세례 받고 세상 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3천에 더 있더라. 그런 기록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구별의식, 사람을 거룩한 자 더러운 자를 구별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복음을 한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 예수를 전했고 그 설교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었다. 물론 이게 베드로의 능력은 아니죠. 베드로 능력은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복음이 뭔가도 몰랐고 예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설교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넌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른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사고방식은 쉽게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그 순간 예전에 있던 모든 인간적 사고방식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지만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중심으로 점점 우리가 끌려 들어갈 때에 끌려 들어가면서 내게 있던 예전 사고방식이 차근차근 무너져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와르르 그냥 변화돼가지고 옛날 유대교 사고방식이 왕창 한순간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완전 순식간 뒤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면 다른 사도도 아마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유대교적 사고방식 그걸 깨뜨리면서 정말 참된 넓은 복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택한 그 백성도 계속 차근차근 복음의 넓은 세계를 알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적 사고방식, 옛 본성을 항상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끌려갈 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옛 본성, 인간적인 본성이 나온다고 해서 넌 예수를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복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뭐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을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그런 것을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만약에 은석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예배당을 이건 성전이다 뭐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에 하나 이 예배당을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당신은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예배당 성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지식을 갖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당 성도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결국은 아 예배당은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우리 몸이고 주님이구나 알게 가실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데 어느 일부를 가지고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사실 내가 복음만 잊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 누군가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구별의식이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의 참된 정신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복음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위험일 수가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분들에게도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교적인 구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그런 베드로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십자가 전의 제자들 그들에게 그런 구별의식은 당연한 거죠.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그런 의식이 있는데 부활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이야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국 비유는 바로 가라지 비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그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씨뿌린 비유고 하나는 뭡니까? 뭐예요? 성경 전혀 안 보시는 딸로가 나죠.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제자들이 설명해달라 요구해가지고 설명하신 것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씨뿌리는 비유는 그냥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고 가라지 비유만 제자들이 이걸 설명해 주세요 요구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 3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렇게 그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왜 유독 가라지 비유만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다른 비유는 놔두고 왜 가라지 비유만 이거 설명해달라 이리 부탁을 했을까? 이게 두 주일 동안 저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왜 가라지 비유만 설명을 요구했느냐? 다른 비유는 다 아는데 가라지 비유는 알지를 못해서 설명을 요구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왜 유독 가라지 비유만 이해할 수 없었을까? 제자들이. 이 가라지 비유가 다른 비유들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다. 더 어려운 비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읽어보면은요, 가라지 비유, 다른 비유 다 같은 동일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듣는다면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제일 이해 못할 것이. 왜냐하면 가라지 비유는 아까 말한 대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는 것이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말한 대로 거룩한 자기들과 더러운 이방이 함께 섞어가지고 주유대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는 것. 그건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걸 천국이라 합니까? 설명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당장 뽑아내버려야 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신 것은요, 종들에게는 가라지를 뽑을 권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가라지를 뽑을 권세가 없어. 가라지를 뽑아 심판할 권세는 오직 추수꾼에게만 있단 말이죠. 추수꾼에게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심판할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거룩한 존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더러운 죄,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걸 그들은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리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이 하나님 심판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는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인간에게도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할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가지고 복음의 중심으로 인도에 가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의 권세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진심으로 복음의 넓은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을 하거나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없다는 걸 안다는 것은 나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가 압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가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가라지 비유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점에서 가라지 비유는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 함께 자라는 상태고 그물 비유는 그물을 물가에 끌어올려가지고 갈라낼 때까지 좋은 곡이 못된 곡이 함께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가라지 비유는 천국을 좋은 곡식을 제 밭에 뿌린 주인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주인이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도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원수가 활동을 하고 원수의 자식이 함께 자라고 있는 그걸 그냥 두고 보시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과 구분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원수의 자식도 함께 자라도 두고 있는 그런 천국으로 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물 비유는요, 뭘 말하냐면은 지금 이 세상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그물에 갇혀 있는 그런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심판 아래인 세상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물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물 비유가 말한 천국, 그게 그대로 말하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그게 천국입니까? 그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고기, 못된 고기 함께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물가로 끄집어 냈을 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갖다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흔히들 전도형 본문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일단 신자가 할 일은 고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물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것이다. 몽땅 어쨌든 막 걸린 대로 잡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설계를 통해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구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물 비유는 이제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의 천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건 나쁜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해서 갈라놓는 그런 때가 지금은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천국을 잘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천국을 좋은 건 나쁜 것, 즉 더러운 것, 거룩한 것 철저히 구분하는 그런 것을 여긴 거예요. 그렇게 천국 자기로 온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만 천국에 들어있고 나쁜 이방인은 다 갖다 버림을 받는 그게 그들의 천국이었죠.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런 천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임한 천국은요, 좋은 것에 해당되는 신자만 달랑 들어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땅이 아니란 것이에요. 나쁜 것도 함께 섞여 있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천국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나쁜 것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오면서 악한 모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천국으로 보지를 않나 말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은 지금 어떤 편에 있습니까? 그물을 물가에 끄집어내서 고기를 좋은 건 나쁜 건 갈라내는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천국 형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어떤 살기 좋은 뭐 환경,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삶,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얼마나 이해 못할 그런 천국으로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인데 내가 생각한 천국은. 그러니 그런 고전적인 천국만 밖에 모르고 이런 그런 천국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만 진짜 참된 천국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물에 들어있는 고기는요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물 안에 들어있다가 그물이 물가로 끌어올려지면은 함께 끌어올려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만 지금은 그물이 바다에 처져 있는 그런 상태일 뿐이고 각종 고기가 그 그물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파리였던 그 승려도 불신자도 모든 사람이 다 그물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이 물가로 끌어올려질 때를 막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에 들어있고 마지막 때에 누가 좋은 고기고 누가 못된 고기이냐 그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좋은 고기, 못된 고기는요, 뭐 착하고 도덕적인 그런 행함으로 구분되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담겨있는, 그게 좋은 고기로 해당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의를 증가하는 그게 좋은 고기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따라서 못된 고기라면은,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면서 오직 자기 힘과 자기의 폭로를 앞세우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 비유에서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물이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국은 가치 있는 것이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게 보배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 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가장 보배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바로 그 보배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은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에게는 의가 있었으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뭔가 실천해서 만들어낸 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거 그걸 그들은 까맣게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 의로움에 스스로 만족한 채 그렇게 살아갔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만족한 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의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막 김수환 죽인 법정 승리였던 그런 분들이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 의라면은 의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를 살려내는 의도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심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의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도 세상을 살고 있다. 이리 생각할 겁니다. 내 인생에 누군가 개입을 해서 나를 간섭하고 다스리는 그런 전운자가 있다.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냐? 항상 그런 반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은 내가 원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사고로 뭐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팔자가 사나워 그렇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요,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에 내가 붙들려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운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끌려간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신자입니다. 끌려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신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물가로 끌어올려져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갈라내는 그 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심판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을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끝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을 향해 끌려가고 있고 끝에 이르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걸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포기하셨는 분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한 신자는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것으로 이미 모든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살게 돼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보상은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주를 믿는다? 이미 보상 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내 전부 다 팔아가지고 보배를 샀으니까 두 배로 갚아주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전대한 교회 내놨으니까 뭐 30, 100배로 갚아주겠지. 이건 투기 아닙니까? 그런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뒤에서 주가 내게 고백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도 포기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아는 것으로 보상 다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 됨이에요. 그게 주를 바라보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 강도나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다르지가 않다. 제가 그런 말을 뭐 수십 마디 했는데 그 한편 강도와 사도 바울의 상이 다르지 않는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더 큰 상을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 사고방식이니까. 한 일이 다른데 업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상을 받냐?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미 세상에서 믿음의 보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 보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사도밖에 물어봤어요. 보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딴 게 아니고. 바울에게는 주님의 기쁨이었고 감사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만 고난받았으니까 집안한테도 주겠지. 그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으로 보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에서 보호상을 받은 자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막 고난받은 그런 일에 대한 다른 대가, 다른 보상을 바울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천국 가가지고 한평강도 같은 걸 받는다 할지라도 억울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받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삶이 정말 가볍고 자유로울 것이다. 그 믿음의 생활도 참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아니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잊지 않아야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왜 우리에게 보배인지 그걸 알아요. 그걸 놓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지금 신자만 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천국이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이 되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때까지 신자는 악한 자가 활동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또 천국이 너무 시시하게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감추어져 있지만은 자기의 백성이 나타난 배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치 없는 분으로 버림받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마셔버린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보배의 가치 알고 그 보배를 발견한 그런 사람으로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보상은 다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보배의 가치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기고 버리고 싶던 거예요. 예전의 것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던 것, 그게 주를 알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다가오시고 권세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그 넓은 세계를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신자가 우리가 그런 주님 붙들리면서 마지막까지 할 것은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과 우리가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주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의를 믿는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바로 그러한 삶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복음 쌓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거, 교회 안에 악한 모습 보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해 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자기 의와 지식을 기준해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를 뽑아내는 심판자도 판단자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심판 속에 들어있는 심판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다만 주님의 그 의로우신 피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걸 깨달은 대로 죄를 붙들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광의 그 새나라를 세우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일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으로 예수께 봉사한 신자됨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또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필요한 그런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도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역시도 심판 대상이라는 그 사실 속에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지, 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빠지면 우리는 죽는 자일 수밖에 없는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땅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자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